자,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발치를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구브로를 지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한 무리들은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그룹은 적극적으로 이 복음에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적한 진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그들을 박해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여서 그들을 비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어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나눴죠. 동일한 단어인데요.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 열심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열심, 자기중심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향한 열심 때문에 지금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될 관심, 자신들이 받아야 될그 주목을 지금 바울이 받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킨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거리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까?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일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그들 자신들만큼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열심 때문에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이 시기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향한 열심이 과하다 것을 넘어서 그 열심은 상대방을 죽이는, 상대방을 또한 모함하는,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기심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사울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는 것을 보자 말자 다윗을 시기하게 되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시자마자 형 가인은 아벨을 죽이려고 하죠.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시기심의 결과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인 것이죠. 결국 모든 출발은 자기 자신을 향한 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죄의 그 밑바닥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다른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향한 열심입니다. 자기의 만족,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죄의 열매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잘못된 자기 사랑. 여러분, 그런데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좀 다루지 못했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 낼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자아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들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아를 사랑해야 돼요. 새로운 자아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죽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하나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자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아라. 새롭게 거듭난 그 자아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한 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잘못된 자기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아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는 매일마다 죽노라. 우리는 매일마다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우리의 옛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입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아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때 마땅히 우리는 기뻐하고 함께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이게 결국은 우리가 시기심을 내어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을 도시 바깥으로 내쫓아버립니다. 50절을 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바울 일행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교묘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서 그들을 내쫓아버리는 게 아니라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내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도시를 움직이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내쫓아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게 묵상을 하니까 어제 주일 말씀이랑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이 땅 위의 지혜, 그러니까 귀신으로부터 온 정욕적인 지혜의 속성 두 가지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시기심과 또 하나가 다툼 아닙니까? 근데 그 다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련한 정치인이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압하는 것, 이게 다툼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자신들은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 험악한 일을 힘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감당하게 하죠. 마치 노련한 부패한 정신이 자신은 앞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바울 일행들을 내쫓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바로 이러한 시기심과 다툼이 아니라 성결과 평안과 용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지켜내야 합니다. 어제도 또 시간상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 어제 제가 여섯 가지의 하늘의 지혜의 속성을 나누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많은 우리 선배님들 또 주석가들의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 여섯 가지 속성들이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첫 번째 나오는 성결이라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성결이 원어로 보면 pure, 순수함, 정직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의 온전함. 그것이 담보가 돼야 그 다음 속성이 이어진다, 이렇게 다들 이제 주석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정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영혼들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다툼, 노련한 정치인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사역을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정직함으로, 순전함으로, 때로는 조금 바보스럽지만, 때로는 내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 정직함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 우리 51절을 볼까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여기서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단호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정말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그 값어치를,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면 그러면 그 집에서, 그 성에서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과 똑같죠. 티끌을 떨어버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내린 진노가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우리가 정말 순전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렸던 그 진노가 그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당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감당하지만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뤄내실 거라는 거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중요한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하게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돼지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당 진노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이 보화와 같은 복음 말씀을 매일마다 허락해 주시죠.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값비싸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조금 더 우리가 넓혀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명을 저는 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귀한 사명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값싸게 대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너무나도 값비싼,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의 통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서 우리는 늘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던 간에 그 사명을 신실하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묵묵하게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52절을 볼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이 제자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얘기하죠. 자,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시기심이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안에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8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제단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 그 성령의 충만함이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